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엔 쇼 보려고 3주 동안 제가 설교 준비를 아예 머릿속에서 싹 빼놓고 3주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쉴 때는 좋았는데 다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색한 3주 만에 봐서 어색한 분위기가 들어서 아, 이 목사는 설교를 자꾸 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오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해져 있어요. 막 구석구석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년에는 사실 좀 자주 했는데 우리가 이 공부에 다 쫓기다 보니까 오랜만에 청소를 해서 그런지 더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종종 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찬양 팀원들도 좀 바뀌어 있고 특히 이 앞에 싱어가 바뀐 모습이 아주 옛날에는 우리 혜미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고참이 되셔서 다 후배들한테 이렇게 넘겼댔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또 기회로 돼서 다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뭐 드럼도 바뀌고 반주도 바뀌고 바뀌었는데 바뀐 흔적이 티가 나지 않도록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섰습니다. 25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 중 화요일 저녁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6장, 27장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내용은 남은 수목, 금, 토, 일 되게 그죠? 23장서부터 25장까지가 화요일 하루의 기록이라면 앞으로 남은 26, 27, 28 세 장의 기록이 수목금토일 이 수목금토일 5일간의 기록이라고요. 그 앞으로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26장 한 장의 내용 중에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까지의 내용이 쉴 새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중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내용이 수요일의 기록이고 그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수요일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가 수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의 전부라고요. 대단히 짧죠. 화요일 기록에 비하면.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이 수요일의 기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럴 때 딱 이 사탕을 들고 있다가 탁 들이부르면 좋은데.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예. 이런 실력들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다 이런 얘기. 사실 이건 저희 같이 신학을 한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유월절이 아니고 이틀이 있어야 유월절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율법의 유월절을 지키라 말하는 그 유월절과 신약에서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이 개념이 약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변형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라 하는 이때 말하는 유월절과 구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유월절이 사실 똑같은 기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은 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요. 이게 니산월 14일에 시작을 하는데 요즘 같은 태양열로 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우리나라 음력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매년 변해요. 그래서 정확한 날을 찍을 수는 없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어쨌든 첫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딱 끝나면 그날서부터 바로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혼동해서 여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랬다. 여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랬다. 이게 막 혼돈해서 쓰여서 나중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또는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이 이런 식으로 막 혼돈해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 아니라 이틀 있으면 그날이 유월절 전체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고요. 마지막,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어떤 제사가 있겠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지막 기간을 이틀 있으면 하고 분명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날이 수요일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태가 기록한 이 수요일의 기록은 살짝 분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량이 이보다 더 짧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짧아야 될까요? 수요일의 기록이. 혹시 쉐퍼드라이프 하신 분들은 이미 좀 알고 있을 텐데 왜 짧아야 할까요? 수요일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수요일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쉬셨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들어가고 월요일 들어가고 화요일 들어가시고 화요일날 그 짐 빼는 전쟁을 하고 오셔서 힘드셔서 수요일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기 때문에 기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 이런 초딩적인 대답은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기록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은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갖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마태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하루 숙소에 쉬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자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큰 쉼이 주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수요일날 성전에 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쉬셨는데 예수님만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하루 쉼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짐작이 되죠? 예수님이 주일날 올라가셨는데 주일날 올라가실 때부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앞에 옷을 벗어서 깔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벌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부터 이 사람들이 막 사람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취재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정신에 멘붕이 온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막 우왕좌왕 하다가 저걸 어떻게 처리하자. 그래서 막 올무에 걸어들 질문까지 만들어서 막 1차, 2차, 3차로 만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갔잖아요. 안 먹혀 들어갈 뿐더러 예수님이 곧바로 자세를 바꿔서 화이슬쩍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을 막 공격하니까 이들이 막 완전 멘붕이 온 상태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루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쉼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쉼을 가졌 여러분 같으면 그 쉬는 날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뭘 했었겠어요?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죠? 당연히 대책회의를죠. 이들이 대책회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서부터 그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서부터 5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보셨죠? 당연히 대책회의를 하지요. 뭐 누구라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편 그 대책회의를 할 때 예수님은 숙소에서 쉬셨죠.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이 쉬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당연히 쉬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쉬지 않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한 제자가 그 쉬는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서 혼자서 어디를 들어가면 감람산을 넘어서 한 4km 되거든요.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찾아가나 하면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집에 들어가서 모종의 딜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누구죠? 이 제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수요일 하루 쉼을 가질 때 가롯 유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은 30세겔은 가롯 유다가 제시한 금액은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신 은 30세겔을 가롯 유다에게 제시했을까요? 넘겨주는 대가를 얼마 줄게. 그러니까 그들이 얼른 은 30을 내줬거든요. 은 30을 내주자 가롯 유다가 오케이, 그거면 됐어. 그리고 은 30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마에 넘겨줄까 이렇게 제시하는 가롯 유다의 질문에 은 30을 쉽게 넘겨줬을까요? 딱 짚고 보니까 은 30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물론 성경에 왜 은 30이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어서 수많은 추측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문서를 통해서 왜 그들이 쉽게 은 30을 제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한 사람의 하인을, 그러니까 종을 팔고 살 때 기준 금액이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뭐 일을 더 잘하면 조금 더 높여서 팔았을 거고 또 일을 잘 못하고 뭐 병약한 노비라면 그보다 좀 더 낮은 금액에 제시를 했겠죠. 그러나 하여튼 기준 금액이 얼마냐? 은 30세겔이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헌입니다. 그럼 이들이 쉽게 은 30을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저 그 정도 금액이면 되겠느냐 하고 그냥 낮춰서 종 하나 파는 금액에 예수님은 제시를 한 건데 문제는 가롯 유다가 그 금액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가 그를 그 돈을 받아갖고 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을 제시하는 그 돈에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만큼 본 거예요? 네, 종 한 사람의 분량 정도에 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롯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그 정도 가치로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봤죠. 자기가 온 삶을 다 투자해서 따라다 다녀도 될 만한 그런 분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3년간이나.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 충분히 자기한테 가치가 있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은 30의 가치도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된다. 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넘긴 것이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가롯 유다한테. 가롯 유다는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은 30, 노비 한 사람의 분량의 금액이라도 만족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넘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자신이 기대했던 가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정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충분히 알았죠.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소돔 예루살렘 성이 혼돈에 빠지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그 상황을 시시각각 전해 들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유대 종교자들이 어떤 꾸밈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전해 들고 다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고 쫓았던 그 가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계시라 아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맡았던 역할이 뭐예요? 예, 돈궤를 재정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가치가 결국 채워지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서 그 가치가 결국은 안 채워지고 그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은30이라도 챙기는 것이 남는 방법이다. 남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은30에 토를 달지 않고 됐어. 그리고 그거 받아갖고 챙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태가 사실은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은 두 사건이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이 대책회의를 한 것이고 그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 가룟 유다가 몰래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내용, 그것이 답니다. 수요일은 그것밖에 기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을 제가 읽을 때 본문 보셨겠지만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마치 수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쓱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나 하면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한 그 베다니의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가 마리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옥합이 되는 나드향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한 옥합은 호리병 같이 생긴 한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구? 뭐라 그래요? 그 담는, 예, 그릇. 뭐 그런 것이 옥합인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약 무게로 한 근 정도의 그 기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름이 얼마나 비싼 거나 하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300데나리온. 앞에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여기 세겔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이 은 3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은 30세겔에 팔아버렸는데 은 30세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에 팔고 사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기름의 양은 3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 하면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4-5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난 비싼 기름이죠. 왜 이 기름을 마리아 갖고 있었냐? 그거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시대는 그 경제의 가치가 오늘같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금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 갖고 재정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아이가 비싼 기름을 이 여인이 모아 갖고 있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 기름이 흘러서 예수님 발에 적시자 또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300데나리온 그리고 은 300세겔 이거를 지금 이 마태가 아주 교묘하게 사실 그날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마태는 이 사건을 마치 그날에 있었던 것처럼 끌어들여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그날에 있었든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특히 요한복음 같으면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월요일날, 아 토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루 지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토요일 날에 기록하지 않고 살짝 생략했다가 마태가 이 내용을 지금 마치 수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수요일에 끌어들여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 가룟 유다의 30세겔과 그다음에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기름을 붓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어디를 보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 8절서부터 13절까지 읽죠. 8절서부터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마리아를 나무라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것을 갖다 머리에 부어서 허비를 해. 그것을 갖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낭비해. 그렇게 야단을 합니다. 누가 그랬나 하면 제자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가 지금 같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제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여자는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누구의 판단이 옳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의 행동이 옳습니까? 누구의? 그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은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정황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넌 너무 광신도야. 너 지금 약간 머리가 갔냐? 그 맛이 갔냐? 그 비싼 기름을 왜 거기다 부어? 그냥 말로 감사하고 그거 팔아서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요. 그죠? 버리는 거잖아요. 머리에 부어서 버려버리는 건데 그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붙냐고요. 진짜 팔아서 좋은 일에 썼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단치지 마라. 내 장례를 위해서 저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일까요? 그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한 행동이 기특해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것일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해서 머리에 그 기름을 부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일까요?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후자. 왜 후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것이라면 그냥 의미를 예수님께 부여한 것이라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풍문으로 들었어. 그 가요 알죠? 풍문으로 들었어. 예, 이미 벌써 사방에 퍼져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풍문으로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나올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거고 이 여인도 이미 벌써 예수님과 친해서 예수님이 늘 가실 때마다 이 댁에서 머무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동안 월요일, 일요일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께서 얼마 못 가서 저들의 괴계에 말려들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 무엇도 알았나 하면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 것입니다. 그 의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치를 여기지 않고 거기다 갖다 그 나드 한 근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가치가 들어올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더한 것도 갖다 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가져올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의 필요한 가치를 갖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가치로 따르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가치였죠. 그죠? 우리 중에도 재정가치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게 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얼마나 많은 진짜 주께서 오신 가치, 생명의 가치, 구속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안 그런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가치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가치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가치가 여러분에겐 어떤 가치로 느껴집니까? 그 구속의 가치가 정말 귀한 가치로 느껴지면 다른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구속의 가치에 감사해서 내가 시간을 쏟아붓고 내 정성을 쏟아붓고 나의 관심을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다른 가치로 채워지면 내가 무엇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옵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지도교수는 나를 째려보고 왜 나한테서 펀드가 날아가고 왜 내가 원하는 때 빨리빨리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은 30이라도 챙기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지요. 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 들으라고 이 성경 말씀 기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다가와 있습니까? 구속의 가치는 세상에 어떤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았거든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마리아가 그것을 알아서 거기다가 그 비싼 기름을 아끼지 않고 갖다 부은 것입니다. 우리도 구속의 가치가 정말 나에게 참 가치로 느껴지면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학위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학위 다 마쳤는데 학위 마쳤으면 이제 뭐 세상의 영광과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가치 내려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구속의 가치가 느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가 그가 자기가 원하는 가치가 구속의 가치가 아닌 세상적 가치라면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럴 때 아유 은삼십이라도 챙기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구속의 가치가 어떤 가치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늘 싸워야 되거든요. 늘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전쟁? 성도답게 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순간 방심하고 방심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그 마음을 들어가서 들쑤시고 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돕지 않자 그 마음에 누가 금방 역사를 하면 악령이 역사를 했다고요. 우리 생각할 때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이 세상에는 중간 지대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움을 주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악한 영도 지배받잖아. 나는 중간지대야.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가치에 참 가치를 두지 않으면 세상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을 통해서 긴장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다시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정말 나를 성도답게 하는 가치가 뭐냐? 구속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구속의 가치가 참 가치로 들어와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얻을 게 무엇인가? 왜 나한테는 세상 가치가 빨리빨리 주어지지 않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할 때 가치로 판단하고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의 구속의 가치를 받을 만한 가치가 됩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우리 얼마나 비열합니까? 우리 얼마나 쪼잡합니까?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가치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놓아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따라 나서냐 하면 물질의 가치 또는 출세의 가치 또는 성공의 가치 그런 것만 갖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구속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수요일날 잊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드려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 눈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는 가룟유다 마냥 은삼십 가치에 그거라도 챙기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혹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은 진짜 구속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여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늘 구속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의 가치가 깨달아지면요 모든 감사를 더 드릴 게 없어요. 이 어느 날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 여기다 더 보탤 감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하나만 갖고 내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감사를 해도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되어진다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구속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 무엇보다 훌륭한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면 주님께서 즐겨 허락하신다고요. 아직까지 안 믿어지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한번 거기에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 구속의 은혜를 알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훌륭한 신앙이고 훌륭한 기도인 것을 알고 그 기도를 함으로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정말 복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구속의 은혜가 없어질 때는 세상의 하찮은 가치관 가치보다도 못한 것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